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7장 앞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16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나이의 모든 대를 다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그에게 참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나오는 나이대가 바로 이 86살과 99살입니다. 이 13년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별 할 말이 없으셔서 아무 기록도 없는 것인가 등등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참 좋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어그러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쪽이든 아니면 양쪽의 잘못이든지 간에 아니면 양쪽이 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가 오해를 불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로 마음이 좀 풀어져서 그 이야기를 다 서로 쏟아서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가득한데 많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이 이야기가 잘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말 없음, 즉 무언이 말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구절을 보면 그 나 바울이 다음에 있는 말하거니와 이 글자가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그 일련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넣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이 에베소서 3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말 없음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역 성경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 이 가로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성경이 다 세로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는데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말 없음표가 밑으로 점이 찍혀 있는데 바울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 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자기의 직무였습니다. 그 일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이 로마까지 와서 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편지를 쓰다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의 침묵은 하나님의 어떤 어처구니 없음, 하나님의 망연자실로 여겨집니다. 이 13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많이 불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쁨은 늙음하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틀림없는 자기 자식이고 당시에 종을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양자에게 다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믿음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서전을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인생을 30년 동안 산 사람은 300페이지, 40년을 산 사람은 400페이지, 50년, 60년을 산 사람은 각각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자서전을 쓴다고 가정할 때 어느 부분에 많은 부분을 쓰고 싶으십니까? 어느 나이대에 자서전의 가장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어느 부분을 짧게 줄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또 썼다가 그 부분은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쓰고 하고 내가 많이 쓰고 싶은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해서 기록해 주실 때 많이 써 주시고자 하는 부분과 일치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일치하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 연말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지우기로 지울 수 있다면 올해는 지워주세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제 인격과 삶이 성숙하고 성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써가신다고 할 때 저는 그 해를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자신은 많이 쓰기를 원하였을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다가 86살에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쁜 감정을 수없이 많이 쓰고 싶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17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어법적인 뉘앙스가 금방 느껴집니다. 너는 지금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서 행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그 행함은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몇몇의 학생들에게 야, 니네들 뒤에서 놀래? 그 이야기는 학생들이 뒤에 앉아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얘들아, 수업시간에는 니네들끼리 잡담하고 니네들끼리 의사교환하는 시간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시간이야. 니네들의 그러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니네들 뒤에서 놀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전능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배운 바와 같이 충분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의 지난 13년의 삶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든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든 나는 내게 충분해.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야 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박보고의 대명사처럼 여겨질지라도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신의 생식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내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여주인 왕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면 사라 역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 즉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입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에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그 형이 태어날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이 거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전의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져주실 정도로 너가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고 그분이 구약 시대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에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인데 그 뜻이 반석입니다. 지금 시몬은 흔들리는 모래처럼 좌충우돌하고 혈기왕성한 그런 존재지만 너의 인생이 장차는 나중에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삼순이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그 법원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택시 기사와 이런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름을 바꾸러 간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말하기를 이름은 왜 바꾸러 가요? 그대로 살지. 혹시 이름이 삼순이라면 몰라도. 그 드라마의 영향으로 그 한때 우리나라에 그 개명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르던 이름, 즉 호적에 나와 있는 이름과 집과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과 그 교회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그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도 다 바꾸었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의 명의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자동차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내 차를 내가 갖는 것인데 왜 자동차 취득세를 내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차마 하나님 면전에서 웃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되뇌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말로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그 본래는 수동태입니다. 17절을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 100세 된 자에게 자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한 사라도 90세의 여인이니 어찌 그녀가 자식을 낳을까?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늙은 몸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인들 할 수 있겠는가의 반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18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의 의미입니다.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걸음걸이를 내 얼굴 앞에 두어서 너로 흠이 없게 하여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의 지난 13년의 삶은 내 면전에서 행한 것도 아니었고 즉 내 뒤통수를 친 것이었고 너의 걸음걸이도 바른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라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에 너무 속이 상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의 의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하나님의 답변을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속으로 비웃었지. 내가 그 비웃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재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이미 얻은 이스마엘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2절과 6절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흡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스마엘로 가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상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자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답변을 듣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키우던 재미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심방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은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양화진 홀에 가면 그 세 번째 주제 공간이 그 선교의 발길이 조선에 오기, 조선으로 향하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몇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우처 목사가 대륙 횡단 열도를 타고 가다가 그 열차 안에서 민영익을 만난 일과, 알렌 선교사가 그 갑신 정변 때 그 개화파의 칼을 맞은 그 민영익을 수술로 살려낸 일과,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선으로 가는 사람 준비하면서 조선으로 갈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못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조선으로 향했던 것과, 미국 감리교회 그 해외 여선교회 모임에 어느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선교회에서 맡아 두었다가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면 이 돈을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듬해에 스크랜튼 대부인이 조선으로 오게 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조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 면, 벽면, 그 왼쪽에 큰 글자로 한자가 두자 쓰여져 있는데, 섭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 섭자가 이렇게 손수변에 귀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듣고 그의 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섭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구절은 23절의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방의 네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기거하던 사람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0명도 넘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중심을 다해서 다 해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이 언제나 짐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결과를 얻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키우고 있을 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라가 그 이삭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이는 아직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시면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사라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의 자손을 허락해 주실 거야. 나 그 중심으로 믿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삭을 갖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오직 너의 생각으로 된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삭들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역사를 펼치셔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만 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작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주년 기념사업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마음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을 후보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재철 목사님을 이 동네로 이사오게 하시고 양화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식시켜 주시고 멀쩡하게 사업 잘하던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강남으로 보내시고 잠실로 보내시고 해외로 보내시고 다시 이 합정동으로 부르셔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 즉 인간의 영이나 세속의 정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들 등에 식은땀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볼링을 쳐보셨습니까? 그 신대원 다닐 때부터 가끔 이제 볼링을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니고 잘 칠 때는 한 평균 160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래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집에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해서 밥 먹고 글 쓰고 뭐 몇 가지는 오른손으로 하고 운동은 대부분 왼손으로 합니다. 볼링장에 가면 그 볼링 공에 그 이 중지와 약지와 이 엄지손가락을 끼우도록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이 오른손잡이에 편하도록 다 뚫려 있습니다. 왼손을 끼우면 언제나 어색합니다. 그 제가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손가락이 굵어서 그 구멍이 맞지 않아서 항상 제 몸무게보다 무거운 공을 던졌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적응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나 항상 팔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맞게 왼손에 어울리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 고무도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실력 본래 점수보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볼링 공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을 그 멀리 서 있는 그 핀을 보고 던지지 않고 그 공을 던지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점들이 7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 스팟을 보고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입니다. 볼링장 가서 그 공을 몇 번 그 스팟 이 스팟 저 스팟에서 공을 놓아보면 공의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이 서 있는 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 스팟만 보고 던집니다. 몇 개 남은 핀을 처리할 때, 즉 스페어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그 핀이 서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핀을 보고 던지지 않고 그 점을 보고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스크린이 가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볼링의 초보자일수록 그 핀을 보고 던지다가 옆으로 그 고랑으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을 향해 가는 길에 그 스팟과 같습니다. 그 만약 우리가 그 스팟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 볼링을 칠 때 공이 고랑에 빠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진창에 빠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그 언약이 우리를 오직 나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시고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표로 짐승의 제물 사이를 지나가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삭들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이삭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